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황 씨 가문의 자랑입니다. 네, 얼마 전 이분에 대한 기사를 하나 좀 읽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난달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졸업식 연설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주었던 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갔대요. 그때는 참 지금처럼 무덥고 아주 습한 그런 날씨였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 신사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신사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큰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남자가 무엇인가를 아주 열심히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고 있었대요. 너무 궁금해서 이분이 이제 다가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정원을 가꾸고 있다고, 죽은 이끼를 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라고 다시 되물자 이분이 저는 지난 25년간 정원을 갖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데 이 황 씨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버거웠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아가면 충분히 내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무협 웹툰을 보는 건데요. 제가 보던 한 웹툰에서 주인공이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자가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재능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답합니다. 기연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연을 만나는 것이래.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중요한 순간 속에서 그것을 도와줄 어떤 인연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네, 대학이나 직장이나 진로나 돈이나 아니면 노력이나 재능이나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족을 만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지가 사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만남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그 길에서 빌립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빌립은 나중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절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흥분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다나엘,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어. 바로 나사렛의 예수님이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 빌립이 친구를 불러요. 그런데 이 빌립과는 다르게 나다나엘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는데 아마 이 나다나엘이 ISTJ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절대 ISTJ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ISTJ거든요. 한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자매랑 만나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자매가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STJ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굉장히 놀란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성격으로 어떻게 목회해요? 예. 제가 순간 굉장히 움찔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했지?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는데, 네, 제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 데이트를 했던 때였어요. 이제 막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의 고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이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성심당의 고향 대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성심당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딱히 대전을 뭔가 표현할 만한 키워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대전은 굉장히 조용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아주 좋은 도시다라고 제가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저희 아내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아내가 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전 시골 아니야? 저희 아내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대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대전을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대전은 우리나라의 광역시이자 아주 좋은 곳이라고 열심히 항변했지만 저희 아내의 마음을 조금도 돌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고요. 굉장히 변두리예요. 그런데 사실 이 지역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갈릴리라는 곳이 이방과 접경지였다는 거예요. 외국과 맞닿아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의 문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그 여러 가지 문화 속에는 그 중심에는 그 핵심에는 그들의 신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깊숙이 갈릴리에 들어왔었고 그런 삶을 지속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과 가정을 이루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갈릴리에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싫어했어요. 무시했어요.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일들이 갈릴리에서 자행되었었으니까요. 갈릴리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 마을들이 있습니다. 가나라든가 가버나움이라든가 고라신 디베랴 나사렛 이런 것들이 다 갈릴리에 소속된 이렇게 마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사렛을 무시했던 이 나다나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이 가나와 나사렛은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사렛에는 그 어떤 혈통이 있는 가문이나 부자나 좋은 학교나 좋은 선생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뭔가 선한 것이 날 만한 거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아주 이렇게 쉽게 분명하게 단언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빌립은 야, 일단 와서 보고 얘기해. 너 보고 판단해 라고 그에게 다시 한마디 던집니다. 지금까지의 대화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야, 보긴 뭘 봐. 너나 봐. 야, 너 지금 거기 가면 너 낚이는 거야. 너 사기당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좀 대화가 매끄러울 것 같은데 친구가 좀 와서 보라니까 이 빌립이 그래 내가 가서 볼게 하고 또 그 청에 응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다나엘의 성격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ISTJ들은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거든요. 아마 또 그 이렇게 저변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지 600년이 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날을 그 구원의 날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어쩌면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확인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친구를 따라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죠. 자기를 확인하러 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요, 그가 솔직하고 투명한,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도 나사렛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그는 분명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만 보면요, 이 나다나엘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완벽한,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떤가요? 저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아마 저의 동료 목사님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저를 별로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한 3, 4시간만 같이 지내보면 생각보다 저 사람이 더 별로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저의 가장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쓰레기라고 욕하면서 일어나서 이 자리를 떠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구제불능이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객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별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밑바닥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의 밑바닥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다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의 밑바닥까지도 너무나 훤히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행동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괜찮은 행동처럼 보이는 그 행동의 저면에 깔려있는 우리의 악한 의도까지도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너무나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그 어떤 두려운 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두려움을 다 덮을 만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받는 날이기도 하겠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세 명의 자녀를 맡기셨는데요. 이 세 명의 자녀가 참 당당합니다. 네, 너무나 당당해요. 그 중에 첫째는 조금 더 특별히 당당한 것 같아요. 작년 6월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첫째가 축구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막 이렇게 축구를 너무 이제 막 배워서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집 안에서, 거실에서 탱탱볼을 가지고 막 혼자 축구를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것 같아서, 하이마, 위험하니까 집 안에서는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절대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저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아이는 전혀 들은 채도 앉지 않고 계속해서 막 축구를 했어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저지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저를 보고 얘가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필 그 넘어지는 그 자리에 셋째가 거기에 기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셋째는 그때 채 돌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기어가고 있는 그 아이의 위로 첫째가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깔고 뭉갠 거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셋째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첫째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벌쩍 일어나서 자기 가던 길을 싹 갑니다. 저는 일단은 셋째를 들쳐 안았어요. 일단 달래고 보는 거죠. 아이를 열심히 달랬습니다. 아이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잠깐 그쳤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잠깐 그쳤다 한참을 울고 잠깐을 그쳤다 얘가 반복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얘가 그래도 놀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좀 그래도 좀 지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어요. 밤에도 계속 울고 깨고 잠깐 멈췄다가 또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다음날이 돼서 아 뭔가 이상한 게 분명하구나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아이의 쇄골뼈가 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때 한 달이나 보조기 같은 거를 차고 한 달을 지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다쳤던 그때 이 아이를 제가 처음에 이제 달래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첫째를 불렀어요. 아주 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임아,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네가 아빠 말 안 들어서 동생이 다쳤잖아. 제가 아이에게 굉장히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아이가 굉장히 심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의 심울한 표정을 보고 제가 아 이쯤이면 됐다 싶어서 아이를 혼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근데 아이를 혼내는 것을 멈추자 저희 첫째 아들은 바로 뒤돌아서 여전히 행복하고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 할 일 하러 갑니다. 자기의 장난감을 찾아 떠납니다.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거의 반 죽여놨어야 되는데 내가 얘를 덜 혼냈나? 더 따끔하게 혼냈어야 되나?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뒤돌아서 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어이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야 참 쟤네 해맑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며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주시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고 그러시던가요? 네,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뭔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처럼만 느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는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엉망진창인 마음과 삶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통찰력에 놀라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살펴보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자 완전히 달라져서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선생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별 감흥이 없지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을 보내고 나서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지 채 30분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고요, 동시에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의 법상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누군가를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로마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의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배에 항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잡혀가서 죽을 만한 고백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나다엘이 이런 위험을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는 이런 위험한 고백을 했던 걸까요? 그것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는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요? 여러분 지난 6월 19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점심에 밖에 나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저는 더위를 거의 타지 않거든요. 한여름에도 별로 덥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덥지 이상하네 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딱 봤는데 그날 온도가 36도였어요. 와, 6월 중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벌써 36도가 되지?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기본이 36도예요. 그거보다 더 더운 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아래로만 가면 그래도 꽤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늘은 아주 아주 중요한 장소인 거죠.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나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할 때 무화과 나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유난히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좋은 이렇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그늘 아래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낮잠을 완숙하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면 참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무엇을 주로 했냐면요 율법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런 것들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에는요 그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했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거기에서 뭘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요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은 오직 나다나엘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한밤중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땡볕이 있는 한 낮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그가 거기에 갔다는 것, 그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은 오직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혼자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네가 거기서 방에서 뭘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너무 무섭겠죠. 그죠? 뭐야 어디 뭐 카메라로 날 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자신만이 아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라고 그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것 때문에 너 날 믿니? 너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5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끊어졌던 하늘과 땅이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던 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매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과 의도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시 잇기 위해 내가 왔다.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잇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다나엘을 잇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잇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찾아오셨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대하셨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요.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체기가 오잖아요. 침체기가 찾아오죠. 뭔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느껴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사실 우리는 어쩔 줄 몰라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별다른 마음과 기대 없이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손 내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깊게 경험하고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